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이 시간 박상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의 귀한 발걸음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를 비추어 오늘도 우리 안에 연약한 것들을 오늘도 우리 안에 아버지의 부족한 것들을 오늘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만 증거하는 이 시간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고 제목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도바울과 더불어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을 증거케 하게 되는 큰 역할을 담당하는 그 드로아에서의 환상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삼국지라고 하는 영화와 삼국지라고 하는 책을 되게 좋아합니다. 삼국지에 보면 이제 유비, 관우, 장비, 조조 많은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근데 보면 이제 유비, 관우, 장비가 뭐 이렇게 도원 결의를 맺는 형제 의를 맺는 장면도 나오고 또 제갈량이라고 하는 좋은 인재를 얻기 위해서 초가집을 세 번이나 방문하는 삼고초려도 나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비에게는 아주 훌륭한 장수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조자룡이라고 하는 큰 장수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조조의 백만 대군과 유비의 대군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측하게도 유비애가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는 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가장 큰 사랑하는 그의 그 장군인 조조가 어떻게 했냐면 그의 가족들을 찾아가서 찾아내기 위해서 다시 조조의 백만 대군이 있는 그곳에 다시 달려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조조의 아내는, 아니, 유비의 아내는 죽어 있고 가까스로 갓난 아기 하나, 핏덩어리 하나를 보게 되는데 그 아이를 허리춤에 이렇게 둘러매고 말에 타고 그 조조의 백만 대군을 빠져나오는 장면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전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군의 아들, 그 자기 주군의 자식을 어떻게든 그 가족을 구해내고자 백만 대군이라고 하는 조조 앞에 뛰어들어갔던 이 조조의, 아니 이 조자룡의 무모함, 이 조자룡의 용기를 저는 탐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장수는 자기를 알아주는 주군을 찾고 자기를 알아주는 주군을 위하여 죽는다. 그 당시 아주 통용했던 말입니다. 누가 나의 인생에 정말 진정한 주군이 될 것인가? 과연 내가 그 주군을 만난다 그러면 이 난세가 험한 이때에 나는 마땅히 그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다 했던 것이 그 당시 수많은 장군들, 수많은 장수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바로 이 장수였던 조자룡이는 자기의 주군인 유비를 진정으로 자기의 주군으로 인정했던 장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자기의 목숨이 지금 총각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냐고 그 주군의 자식, 그 주군의 자녀를 구하기 위해 그 전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또 우리 삶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회당에서 열심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믿는 자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 한마디와 사도 바울의 말씀의 선포가 너무나도 간절하게 필요했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냐? 아시아. 그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누구의 뜻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이 아시아에 복음 증거할 곳이 많습니다. 아직도 여기에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 여기에도 복음을 드려야 될 일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 가겠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 성령이 그것을 두 번이나 금한 것을 경험하고 오늘 사도 바울의 십자의 고백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는 사도 바울의 겸허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러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인정할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오늘 이 성령께서는 어떤 것을 원하셨냐면 지금 유럽에 죽어가고 있는 지금까지 너가 헬라인을 상대로 말씀을 증거했다 그러면 이제 마게도냐와 유럽과 이제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까지 로마인들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헬라 사람, 로마 사람, 수많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 그는 이렇게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이게 사도 바울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길을 막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는 아시아로 나아가기를 애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영이 이것조차 허락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계획, 또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으로 선택했을 때 그것이 자꾸 하나님 앞에서 막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이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여러분, 그것이 재차 여러분 가운데 반복이 되어지고 막힘이 있으면 여러분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한 삶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한 삶은 어떠한 삶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들은 금과 은과 모든 것이 풍족하였고 가축까지 풍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그 목동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들 사이에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한정된 땅에서 한정된 물에서 한정된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되냐? 우리 서로 헤어지자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마음이 넉넉하고 그릇이 컸던 인물입니다.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하라 했을 때 오늘 조카 롯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 눈을 들어 자기가 차지할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눈을 들어라 말은 어떠한 말씀이냐? 발 뒤꿈치를 들고 한 손을 미간에 대고 사방을 두루 살펴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인 뜻은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인 삼촌이 내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하여 내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은 다 차지하겠다는 그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조카 롯은 그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초월까지 바라보니까 어떠한 말씀이냐?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동산 같은 아주 아름다운 목초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지금까지 함께했던 그 삼촌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삼촌이 먼저 양보하니까 이때다 싶어서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목초지를 차지하고 삼촌의 아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은 악하고 죄악이 간영한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카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땅은 어떠한 땅이었냐? 곧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목초지라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내가 보니까 너무나도 풀과 물이 풍부하여 인간적으로 탐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삼촌에게 양보하기보다 자기가 먼저 차지하는 인간적 욕심을 조카 롯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가축이, 지금까지 나의 종들이 누구의 공덕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큰 부를 누렸던가, 그 앞에서 겸손하고 그 앞에서 조카 롯의 모습으로 섰다면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큰 민족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 욕심을 바라본 그 땅에서 결국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도 어찌하지 못하고 결국 그들과 그와 그 아내, 그의 딸 둘만 한시의 몸을 구하는 그러한 비참한 말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반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 첫 번째는 롯이 눈을 들어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가 그 눈을 든 게 아니라 어떻게 말했냐면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주체가 다릅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됩니다. 롯은 자기의 눈을 가지고 자기의 발꿈치를 들어서 자기의 미간에 손을 대서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강구하여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묵묵히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라. 그리고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이 땅은 광야요 상막하고 물이 없고 초지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 땅을 내게 다 주리라. 그 땅 가운데 너희의 자손들이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 삶은 어떤 거냐?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삶을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이 자기의 눈을 들어서 마음껏 바라보았지만 그 땅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심판의 땅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눈을 들어 바라본 땅으로 나아갔던 그곳이 사막이고 그곳이 광야고 그곳이 물이 없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에게는 그 후손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그리고 60만 명이라고 하는 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우리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축복으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가 하란에서 데라,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하란을 떠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애굽에서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나올 때는 그 애굽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큰 부를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그 아브라함의 삶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자리를 주님께 내려놓고 그 주인된 자리에 우리 주님이 앉게 되실 때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게 될 줄 간절히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두 번째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한 삶은 어떠한 삶이냐? 바로 성령에 매여 함께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삶을 말하냐면 성령에 매인 삶을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이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열심히 에베소를 섬겼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결박을 당할 텐데 그 결박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을 때 그 장로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진정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밤낮 쉬지 않고 무엇으로 섬겼냐? 눈물로 섬겼던 목회자였습니다. 19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마다 무엇으로 나갔냐? 내가 눈물로 나아갔고 내가 너에게 나갈 때마다 뭘로 나아갔고? 겸손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성령에 매여 내가 너희를 눈물로 섬길 때 그것이 내 힘인 줄 아느냐? 내 힘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내가 너희를 겸손으로 섬겼는데 그 겸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인품이 아니고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성령이 그렇게 너희를 겸손으로 섬기게 하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 불러놓고 마지막 눈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지막을 고백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환난과 핍박을 당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내가 당신들을 눈물과 겸손으로 섬겼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고백이 이 고백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함이라. 사랑 성도 여러분, 성령이 매인 삶은 어떠한 삶의 결과를 낳느냐?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께 주신 내게 주신 성령대로 성령의 의지함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말로는 쉽습니다. 말로는 누군들 못합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진정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로는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정말 내 안에서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누군가한테 고백하는 사랑합니다. 누군가한테 고백하는 축복합니다. 누군가한테 고백하는 미안합니다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말과 함께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내 생명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는 일사각오의 생명을 가지고 일사각오를 가지고 주 옆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생명이 두 개였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생명이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많은 생명의 연수가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생에는 전 생애가 하나님 앞에 다 살다간 인생이 아니라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어떠한 절체절명의 위기와 목숨의 안타까움과 목숨의 위기 속에서도 그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살아갔기. 그가 1차, 2차, 3차 마지막 로마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세상의 복음이 편만해지는 그 일에 그가 온전히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성령이 메인 삶은 어떤 삶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메인 삶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메인 삶이고 고난의 메인 삶이고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조금도 쉴 수 없는 사명자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숨이 하나이듯이 이 땅 가운데 한 번 죽는 것도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러하게 그 인생은 아무렇게나 살다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부여한 가치, 하나님께서 부여한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대로 시인받아 가는 것이 진정 아름다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동행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동행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 성령의 매인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성령의 매인이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도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 내 매임이 도리어 복음의 변명함과 복음의 확증함에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지만 나 하나가 성령의 매인이니 성령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지 못하여도 이미 나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되고 아 내가 성령에 매여 감옥이라고 하는 육신의 매임 가운데 있지만 성령은 내 육신의 매임을 벗어나서 빌립보 감옥을 벗어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내가 감옥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섬겼던 그 빌립보 교인들 통해서 복음의 확장됨과 복음의 편만함을 위해서 그 교인들과 함께 성령께서 일하심 빌립보 감옥에서 듣게 되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나니 그 마음에 하나 앞에서 어떤 것이 샘솟냐 기쁨이 샘솟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니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느라 사중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그 기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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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미 육신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심을 그 사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일하심과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감옥에서 그가 귀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지만 그 들음을 통해서 그 감옥에서 내 생애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걱정하고 신세 한탄하는 삶이 아니라 그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사도 바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니 내 안에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메인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성령님 성령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삶이 그분의 인생이 우리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가는 삶 그런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이 메인 것을 인정하신 것이고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고자 했던 비두니아로 가지 않고 오늘 두로와의 환상에서 말하는 마게도니아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떠한 이유냐 그러면 주의 말씀이 그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아니라 팔아시아 팔아시아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기도했던 게 기억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내 인생은 어둡게 변합니다. 좀 하나님 내 인생을 좀 서치라이트를 비춰서 환하게 내 인생의 앞날을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상수야 내가 너에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줄 텐데 그 말씀은 서치라이트가 아니야. 네가 가는 20년 30년 네 인생에 마지막 종착역까지 환히 비춰져서 이러한 인생을 살고 이러한 인생을 살고 이러한 실족함과 이러한 넘어짐을 경험하고 이러한 아픔을 경험하고 이러한 즐거움을 경험하고 살다가 너는 결국 나한테 오게 될 거야. 그런 게 아니야. 오늘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오라고 했습니다. 등은 오늘 여기처럼 이렇게 엘리베 환한 등이 아니라 등불을 말합니다. 등불인데 어떠한 등불을 말하냐? 내 발의 등불입니다. 그 말인 뜻은 뭐냐면 내가 이게 저의 발이면 내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그 발 주변만 등불로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밟는 그 한 발짝 내딘 그 발걸음 앞에 있는 주변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전하다. 그럼 하나님은 그 다음에 저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 네가 그 다음의 행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왼쪽 발을 내디드라는 거죠. 뭘 의지해서요? 주의 말씀 의지해서요. 내가 이 앞에 있는 것이 웅덩인지 지뢰밭인지 폭포가 있는지 알 길이 없지만 어두워서 알 길이 없지만 내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냥 과감히 내디딜 때에 하나님 또 보여주신 거죠. 봐라, 안전하지? 결국은 한 발 말씀 의지하여 내디딜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안전하지? 괜찮아? 또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또 내디디면 그렇게 스텝 바이 스텝 한 발 한 발 우리 안에 주어진 생명의 연수 그게 70이든 80이든 100년이든 120년이든 그렇게 살다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거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한 발짝 내딛는 인생. 겁나서 부끄러워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이 발을 어찌 내딛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주변 환경을 탓하고 주변 환경 때문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한 발 내딛사오니 주여 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발 내딛는 거죠. 그러면 그곳이 안전하면 아 하나님은 신실하사 하나님은 믿고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믿음이 내 안에 체험되어질 때에 그 다음 발은 더 쉽게 그 다음 발은 더 쉽게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께 주시는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란 거죠. 저는 그 경험을 25살에 했고 지금 올해로 38인데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주여 서치라이트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속도로 같은 인생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 한 번도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 또 두렵습니다. 한 발 내딛기가 또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이 내게 있사오니 내딛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한 발짝 내딛고 살아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이 내게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딛지 못해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옆으로 누울 수 없는 그러한 막막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세하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주여 내 한 걸음 주께 내딛습니다. 주여 인도하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여 여기까지 날 도우셨사오니 주여 앞으로 내딛는 내 한 걸음도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존 칼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향을 바라보며 주어진 삶을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존 칼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공로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존 칼빈은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없다. 그 다음에 어떤 글을 썼느냐? 너희가 이 지상의 삶을 순례자로 살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에게 하늘의 우산은 없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냐? 내 본향은 저 천국 하늘이다. 이 땅 하나님께서 잠깐 나그네로 살게 하는 이 땅에 내 본향 없고 이 땅에 내 천국 없고 이 땅에 내 고향 없고 내가 돌아갈 곳은 하늘나라고 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에서는 거저 하나님이 주신 이 육신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삶. 내가 오늘도 어디로 갈까 걱정하지만 주의 말씀은 내게 방향을 결정해 주시고 그 방향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그 끝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끝에 우리 주님의 반겨 맞아주심이 있는 삶.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삶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인정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오늘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소서. 오늘도 내 안에서 성령께서 거매여 그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뭐냐?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한 발 한 발 두렵고 떨리지만 그 어두운 것을 내가 밝히 알 길 없지만 내 발의 등불처럼 되어주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시다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뵙는 사랑 우리 대구 드림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